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최신의 F-22 스텔스 전투기 넉 대가 오늘 한반도 상공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적의 레이더 감지를 피할 수 있는 이 전투기들은 오늘 일본 오키나와 공군기지를 이륙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뒤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한연합공군사령관은 이번 비행 임무는 미국과 한국 간 동맹의 확고함과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두 나라의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비행은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열흘 만에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에는 B-52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미 해군 공격용 잠수함과 구축함 노스캘리포니아호가 다음 달 연례 미한 합동군사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어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미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지역에 첨단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타이완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오늘 파라셀 군도에 있는 우디 아일랜드에 중국이 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처음 보도한 미국의 폭스뉴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촬영된 민간 위성 사진 판독 결과 우디 아일랜드 해안에서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 8대를 갖춘 2개 포대와 레이더 시스템이 관측됐습니다. 그러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번 보도는 일부 서방 언론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따른 긴장 사태를 완화할 가시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폐막된 미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분쟁이 평화적으로 법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정상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 규범과 각국의 권리가 보장되는 영내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인공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북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끝내도록 압박하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터키의 폭격은 완전한 불법 행위라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러시아 관영 리아 통신은 오늘 마리아 자키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터키와 시리아 국경 지역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절대적인 무법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카로바 대변인은 터키가 국경 지역 정착지들에 폭격을 가하고 그곳에 자금과 사람, 물자들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터키는 지난 15일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에 폭격을 가하고 쿠르드군이 터키 국경 부근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강력히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내 적대 행위 중단은 러시아에 대한 시험대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현 시점에서 시리아의 휴전 이행 여부는 러시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사회의 제재 이전 수준으로 산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란의 석유 수출국 기구 특사가 말했습니다. 이 특사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오늘 이란과 이라크,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회의를 앞두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석유 장관 회의에서는 국제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산유량 동결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은 그동안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이란 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카타르는 어제 자국 산유량을 지난달 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쿠바가 어제 50년 만에 정기 항공 노선을 재개설하는 내용의 항공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최대 하루 110편의 미국 항공기들이 쿠바로 취항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항공업체들은 앞으로 쿠바 당국과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 미국은 모든 협상이 올 가을까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개되는 쿠바 노선에는 미국 내 거의 모든 대형 항공사들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한반도 배치가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한국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오후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 황해도와 평안남도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들이 잇따라 한반도에 전개되면서 강력한 대북 무력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B-52 장거리 폭격기에 이어 이번에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한반도 상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습니다. 주일미군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한 F-22 전투기 4대는 17일 정오쯤 오산 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랩터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F-22 4대는 저공비행 후 오산기지에 착륙했으며 이 가운데 2대는 일본 가데나 기지로 복귀하고 다른 2대는 당분간 오산기지에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70군 사령관은 F-22의 오산기지 도착 직후 이왕근 한국 공군작전사령관과 함께한 공동기자회견에서 F-22의 한반도 전개는 미한 동맹의 위력은 물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22 전투기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레이더망을 뚫고 적진 상공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평양 상공으로 몰래 들어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집무실이나 북한군 핵심 시설에 핵폭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F-22가 출격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미국의 전략 무기가 집결을 하고 있는데요. F-22도 한반도 안보 공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함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조치로서 이번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F-22는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그 전투기이고 지금 187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스텔스 성능이 뛰어나가지고 주로 공중 우세의 작전을 하지만 비상시에는 참수 작전이라든지 지휘부 마비 이런 거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가 되겠습니다.
F-22의 최대 속력은 마하 2.5 이상, 작전 반경은 2177km에 달하며 일본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돼 2시간이면 한반도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또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와 AIM-120 암람 장착은 물론 공대지 무기로는 정밀 유도폭탄인 GBU-32 두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사거리 110km의 GBU-39 소형 정밀폭탄 8발도 탑재가 가능합니다. F-22 전투기의 한국 전개에 앞서 미국은 지난달 10일엔 3,000km 떨어진 곳에서 북한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B-52 장거리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출격시켰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지난 16일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했으며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을 위해 핵항공모함 존 스테니시호와 스텔스 상륙함 뉴 올리언스호, 미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해병대를 지원하는 해상 사전 배치 선단 등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미국이 앞으로도 주요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에 대한 방어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에 긍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와 구체적 단계를 논의 중이라면서 현 시점에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is an effort to try and put in place a defensive system that will bolster security in the region.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논의를 영내 안전을 강화할 방어 체계 도입 노력으로 소개하면서 현 시점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관련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될 것이라면서도 정확한 일정에 대해선 밝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북한의 가장 최근 도발에 대응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국 정부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are in constant conversation with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s to what steps need to be taken.
특히 한국과 매일 나누는 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무엇이 한국과 영내 동맹들을 위한 최선의 접근법인지 또 방어적 관점에서 무엇이 최선의 위치 설정인지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독재 탄압을 바꾸는 게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준 대사는 15일 유엔 안보리 정기회의에서 북한의 엄중한 위협에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대북 결의를 촉구했습니다. 오 대사는 안보리가 더 이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반드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결의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0년간 4번의 핵실험과 6번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북한 정권의 국제 의무를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능력 개선에 대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응한다면 전 세계가 북한의 핵공갈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심각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해 중대한 내용이 담긴 새 결의안을 신속하게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결의안 내용에 견해차를 보이며 채택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준 대사는 16일자 한국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비해 대폭 강화된 제재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대사는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등과 긴밀한 사전 조율을 마쳤고 현재는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 결의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안엔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결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 강화엔 동의하지만 제재 수준을 놓고 미국과 차이가 있다고 말해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유엔 안보리가 논의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오늘 즉 17일 베이징을 방문 중인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6자회담의 장기 교착 상태가 누구도 원치 않는 현재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된 것은 이란과 서방국들 간 10년에 걸친 협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이어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심각한 움직임이라며 북한이 결의를 반복해서 위반한 데 대해 필요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염두에 둔 제재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결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6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 노선에 대해 거듭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We support President Park's principled and firm approach toward North Korea.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북한 체제 붕괴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박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결정이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무시하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Her decisions reflect growing concern in the region about North Korea's growing threat and flagrant disregard of.
국무원은 앞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에 대해서도 국제사회 입장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국 내에서는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 필요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찬성 여론도 높아져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는 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 핵에 맞서 자위권 차원의 핵무기 보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 없듯이 스스로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는 비유적 표현으로 미국의 핵 우산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내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유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이었다고 봅니다.
미한 동맹을 옹호하는 보수 정권의 집권 여당 핵심 인사의 이 같은 공개 발언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의 생각이라고 진화에 나섰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정부 입장에선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보유는 한국이 미국의 핵 우산 아래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전제인 미한 동맹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도 국내 총생산의 무역 의존도가 75%가 넘는 한국이 핵무장을 선언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며 무책임한 인기 영합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집권 여당 내에서 터져나온 핵무장론은 현실 가능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동북아시아의 핵 확산을 경계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 러시아가 한국의 핵 보유를 절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압박, 이것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차원으로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성공적으로 발사함에 따라 한국 국민들의 여론은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와 한국방송공사가 공동으로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29%가 한국이 핵무기를 독자 개발해야 한다고 그리고 23%는 미군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응답해 자체 개발이든 전술핵 배치든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쪽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핵확산 금지조약 10조 1항은 회원국에게 비상사태 시 조약 탈퇴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한국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 핵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국의 핵무장입니다. 한국이 만약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남한에 대한 핵 우위가 깨지게 되고 그러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그 카드가 사라지게 되면은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명분도 그만큼 약화되는 거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이에 대해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가 명분이 있다고 해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독자적 핵 개발은 비현실적인 얘기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북한과의 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다른 방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용석 박사입니다.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그런 점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직전 단계 그런 점에서 핵무장과 관련된 기본적인 인프라와 역량들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들이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도 16일 국회 원내 대책회의에서 미국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협의 때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장은 북한 핵에 맞서 적어도 언제든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그러려면 원자력 발전소의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미국이 아직까지 이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며 협상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12일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브래드 애쉬포드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의회가 북한의 2월 6일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월 9일 플루토늄 원자로 재가동을 규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DNI 국장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정문회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주에서 수개월 내 핵폭탄 제조 핵심 물질인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의 원자로 재가동 언급은 클래퍼 국장의 증언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은 또 북한의 장거리 로켓 사정거리 안에 미국이 포함되고 북한이 핵무기를 로켓에 실어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북미항공우주방어사령부가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로켓 발사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지난 1월 6일 실시한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즉각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인공위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요청했던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며 또다시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기구는 북한의 무응답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 ITU는 15일 북한 측의 위성 발사와 관련한 필수 정보를 거듭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산제이 아차레아 공보국장은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최신성을 수신인으로 하는 이번 서한을 통해 ITU가 기술적인 어떤 정보도 아직까지 전달받지 못했다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ITU sent a letter to the DPRK Minister of Posts and Communications yesterday.
북한의 위성이 전파 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써 ITU의 규정을 위반하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설명입니다. 아차레 국장에 따르면 북한이 쏘아올린 비정지 궤도 위성의 경우 다른 나라 위성과의 전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통상 발사 2개월 전 ITU에 위성의 궤도와 주파수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2일 ITU에 가동기간 4년의 지구 관측용 광명성 위성을 발사하겠다고만 통보했을 뿐 필수 정보는 생략했습니다. 이 때문에 ITU는 지난 5일 관련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발사를 강행한 겁니다. 아차레 공보국장은 이번에 보낸 서한은 유엔 안보리와 공유된다면서 추후 안보리 차원에서도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f course, this letter is also shared with the UN Security Council because they are looking into the matter of the launch.
그러나 아차레 공보국장은 아직까지 다른 나라 위성이 북한의 광명성 4호 위성과 전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동시에 핵과 미사일 시험을 유예시키기 위한 협상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 체제를 약화시켜 정권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궁극적 목표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핵무장 논리는 영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등 미국과의 방어협력을 강화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세이모 전 백악관 조정관을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미국의 금지선이 진작에 확산 방지 쪽으로 완전히 밀린 것 아닙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no explicit red lines, and I think it's smart not to be too precise about what the red lines are. But I do think
명백한 레드라인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너무 정밀하게 긋지 않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핵무기 수출이 레드라인, 즉 금지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로 운반하려 한다면 미국과 관련국들은 군사력을 투입해 막아야 한다는 거죠. 북한의 핵무기 사용도 당연히 금지선입니다.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국을 핵 공격한다면 미국은 보복 공격에 나와서 북한 정부를 파괴할 겁니다.
북한을 당장 비핵화하기 어려운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제조하지 않고 핵무기 성능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기 동의하시는지요?
Well, I think those are important objectives, but we cannot prevent North Korea from building more nuclear weapons.
모두 중요한 목표이지만 단기적으로 우린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더 만들거나 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북한의 핵시설이나 연구시설 등을 파괴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현실적이고 실용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Those are not realistic objectives. For the time being, North Korea will continue to expand its nuclear capabilities.
현실적 목표가 아닙니다. 북한은 당분간 추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 역량을 더 강화할 겁니다. 따라서 우린 우선 북한이 이웃 나라들을 위협하는 걸 막고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방어 역량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교육과 경제, 문화 교류 등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건데 세대에 걸친 오랜 과정이 될 겁니다.
북한 정권의 변화라는 게 정권의 붕괴를 포함하는 겁니까?
Either collapse or transformation. I mean, I think the strategy that the U.S. employed in the Cold War was very effective.
붕괴 혹은 비운영의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미국의 냉전 시절 전략이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옛 소련 젊은이들이 바깥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함으로써 소련 정부의 이념적인 정당성을 약화시켜 결국 국가를 붕괴시켰으니까요. 북한에도 같은 일이 일어날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장기적으로 서방, 한국, 일본, 중국과의 오랜 개방과 교류가 북한 정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북한과의 관여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제안으로 들리는데요.
Yes, in the long term. The short term, as I said, we need to take measures to sanction foreign companies that provide assistance to North Korea.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 북한 정권의 변화나 붕괴를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해외 기업들의 제재를 가하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해서 북한의 핵 위협을 관리하자는 거죠.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추가 대북 제재나 경제 압박 조치는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You know, we know that China will block broad economic sanctions. But I think China will cooperate with sanctions that are
중국이 광범위한 대북 경제 제재를 막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제재엔 협조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킬 수는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추고 제한하는 데 영향을 줄 겁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관련 장비와 부품, 물질 등을 외국 기업에서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죠.
북한과의 영구적 합의는 불가능하지만 협상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걸로 압니다. 여전히 대화가 필요합니까?
Yes, I think so. I don't think the Obama administration will decide to resume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the next U.S. administration
그렇다고 봅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적어도 제한적이나마 북한과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유예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이고요. 물론 오바마 행정부도 그런 합의를 했지만 2012년 김정은이 위성 발사 명령을 내리면서 깨져버리고 말았죠. 따라서 북한과의 다음 합의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외교 역시 해법이 아닙니다. 그저 일시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동결하거나 제한하려는 수단일 뿐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핵보유국임을 자처하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에 맞서서 어떤 정책을 택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I think South Korea is fortunate because it has a security alliance with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including the strongest nuclear.
한국은 다행히 핵 능력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한 미국과 안보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미한 동맹이 없다면 한국도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방어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과 동맹을 체결한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현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 간의 충돌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를 고려하면서 그런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한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I'm happy to see that the Pakistani government is now favorably considering that because I think one logical response.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야말로 북한에 대한 타당한 대응책 중에 하나니까요. 한국 일부 진영에서 주장하는 핵무장 논리와 그들의 우려를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들 관점에서 주의 깊게 판단해 본다면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게 국가를 방어하는 데 훨씬 더 강력한 수단이란 결론에 도달할 겁니다.
반대로 한국이 핵무장 쪽으로 움직인다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If South Korea were to leave the NPT, the Non-Proliferation Treaty, and pursue its own nuclear weapons, that would cause a tremendous strain.
한국이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 정부와의 관계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줄 겁니다. 게다가 일본 역시 핵 개발에 나설 것이고요. 따라서 한국은 모든 동아시아 국가들의 핵 보유 상황을 원하는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중국과 북한, 한국, 일본이 다 핵 보유국이 된다면 지역 전체를 더 위험하게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핵무장 논리 자체가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게 만드는 효과적 수단이 되진 않겠습니까?
I'm quite confident China does not want South Korea to develop nuclear weapons. So I think there may be some value in South Korea.
물론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원치 않겠죠. 따라서 한국의 핵무장 위협이 어느 정도 중국에 대한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압박이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을 비핵화할 만큼 충분치는 않을 겁니다. 중국은 경제적인 지렛대를 적용할 경우 북한에서 발생할 불안정한 상황을 감수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중국의 그런 수사가 사실일까요? 중국으로선 북한 핵과 미사일 시험이 중국의 중재 역할과 영향력을 높여준다고 판단해서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I understand the question. I think China recognizes that when North Korea conducts nuclear tests or missile tests,
무슨 질문인지 이해합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때마다 미국의 영내 영향력이 강화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전개하고 한국,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이 반대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할 기회로 삼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모든 걸 감안할 때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반기지 않습니다. 다만 그걸 막기 위해서 심각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을 뿐이죠.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동의하십니까?
I think so. And that's where you really have a, you know, a tension between the short-term objective.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중단은 제재로 북한을 벌조해 하는 단기적인 목적과 북한 내부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장기 목적 간의 긴장을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모든 걸 고려해 볼 때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는 좋은 수단이긴 합니다만 동시에 북한 정부를 돕는 창구인 것도 사실인 만큼 한국 정부가 지금은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 재무부가 지난달 북한과 80톤짜리 로켓 추진체 개발에 협력한 이란인들을 제재했습니다. 백악관 재직 시 혹은 그 이후에라도 북한과 이란 간 핵협력 증거를 접하신 적이 있습니까?
No, I mean there have been rumors over the years, but I've never seen any solid evidence.
오랫동안 그런 소문이 있었지만 명백한 증거를 본 적은 없습니다. 두 나라의 핵활동을 보면 핵물질과 무기 제조에 있어 북한이 이란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게 분명합니다. 만약 두 나라 간의 협력이 있었다면 북한이 기술을 제공하고 이란은 자금을 지원했을 텐데 전 그런 증거를 전혀 못 봤습니다. 북한과 이란 간의 미사일 협력은 수십 년에 걸쳐 이뤄져 왔지만 핵 협력을 보여줄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접한 적이 없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으로부터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진단과 중장기적 대응책을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2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29일 시작되는 이 회의에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등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31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가 최근 공개한 31차 정기이사회 고위급 회기 연설자 명단에 따르면 이수용 외무상은 회의 이틀째인 다음 달 1일 오후에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 외무상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북한 외무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했던 이 외무상은 기조연설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한 북한인권 결의안들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 조사 보고서의 기초로 되었던 핵심 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반공화국 인권 결의들의 허위성은 더욱 여지없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의 북한 인권 논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북한은 2014년 COI 보고서 발표 이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파견했던 한국은 올해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으로 대표단의 격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윤 장관은 회의 첫째 날인 29일 오전에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되는 3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의제 가운데 하나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다음 달 14일 각국 정부 대표들과의 상호 대화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이번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반인도 범죄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어 15일에는 자이드 라하드 알후세인 유엔인권 최고대표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동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가 지난 2003년에 처음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해마다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2004년 중국에서 미국인 대학생이 실종된 사건에 대해 북한 정부의 납치 여부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실종 대학생의 고향인 유타주 출신 의원들은 지금까지 미국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스네든의 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결의안이 지난 10일 미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제출됐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지난 2004년 8월 14일 당시 24살의 미국인 대학생 데이비드 루이스 스네든이 실종된 정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중국 윈난성 호도협 협곡을 여행하겠다고 부모에게 알린 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스네든이 협곡 옆을 흐르는 진샤강에 빠져 사망했을 것으로 결론지었지만 스네든이 이 협곡을 방문한 이후에도 외국인 숙소 등지에서 목격됐다고 결의안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부가 스네든의 실종에 관련됐을 가능성이 언론인들과 비정부기구 관계자들,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윈난성은 탈북자들의 이동 경로이자 북한 공작원들이 활동하는 곳이고 스네든이 한국어의 유창에 북한 공작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의안은 또 스네든이 납치될 당시 미북 관계가 경색됐다며 스네든의 실종은 북한 당국의 외국인 납치 행태에 부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미 국무부와 정부 당국이 북한 당국의 납치 가능성을 포함해 스네든 실종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한국 정부와 관련 조사를 조율하고 북한의 외교적 영향력이 있는 외국 정보들과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상원 결의안을 발의한 마이크 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스네든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But there is still work yet to be done. An upstanding American citizen is still missing. And an aggrieved
리 의원은 정직한 미국 시민이 실종된 상태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사태 해결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어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리 의원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고국과 외국에 미국인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원의 결의안을 발의한 크리스 스튜어트 의원도 지난 10일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They deserve answers. They deserve to have their government do everything possible to determine what happened to David.
I should also add that 스튜어트 의원은 스네든의 부모와 형제, 친지 등은 대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며 스네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판명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적 교류를 전면 금지한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016 하계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참가하는 북한 여자 대표팀의 입국을 특별 허용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5일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한 대표단에 이번 행사와 관련 없는 사람, 특히 노동당 관계자들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스포츠와 문화 교류는 정치와 별개라는 점을 근거로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대회 참가를 신청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여자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일본 입국 여부에 대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2016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 여자 축구 아시아 최종 예선에는 일본과 북한, 한국 등 6개국이 참가하고 상위 2개 팀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 2006년 10월에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중단하는 대북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번 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침을 발표하면서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2년 8월 여자 축구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와 2014년 4월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도 북한 선수단에게 예외적으로 입국 비자를 발급했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남북한을 모두 경험한 탈북 대학생들은 통일 이후에 남과 북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탈북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로 소통을 하면서 배워보고 이거를 같이 우리 통일로 이끌어가 보자고 해서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 공간. 이곳은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행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적극 장려하는 국제적 숙박시설인데요. 이곳에서 16일부터 2박 3일간 탈북민들을 위한 교육인 소통하고 통일하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통일하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도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 수업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준비한 북한 인권단체 나우의 지성호 대표입니다.
한반도 이제 통일 시대 또 더 나가서 북한 땅에서 이제 앞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의 이제 그 지도자 양성 과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이제 20여 명의 탈북 청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반 여기서 태어난 이제 청년들도 함께 이제 참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나우의 지성호 대표는 한국에 입국한 뒤 대학에 들어가 다른 탈북 학생들과 연대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많은 활동을 했고 미국 등 해외에서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하는 등 세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호 대표는 탈북 대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다른 탈북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통일 이후에 북한 주민을 도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지도자라 하면 이제 그 북한처럼 이제 군림하고 독재적으로 내리매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옳다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제 그 함축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또 이제 탈북에서 대한민국에서 대학생으로 살고 있는데 또 탈북자들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그런 이제 마음을 또 그런 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양성되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 땅에 갔을 때도 그런 식으로 또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또 함께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낮은 자리 수직으로 내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하겠다는 각오로 이번 교육에 참가했다는 탈북 대학생들인데요.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임수아 씨입니다.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만나고 이제 많이 조언을 듣고 하잖아요. 물론 대학생이라서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 또 고향이 북한인데 오히려 그분들보다 북한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네. 단지 그냥 내가 살았던 고향에 대해서 조금만 아는 거였는데 전문가들 만나면서 더 넓은 북한 전체를 알아가서
아직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강인성 학생도 이번 교육에 참가했습니다.
요즘 들어봐 더 많이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이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리고 또 사실 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실수도 할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그래도 저라도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 고향 사람들 위해서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싶고.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이번 교육이 통일 이후에 한반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고요. 앞으로도 꾸준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 북한의 변화와 통일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단 뭐 한국에 수많은 탈북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게 뭐 통일 리더 그리고 뭐 통일의 징검다리. 근데 정작 통일 왜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한국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통일에 대한 그러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의 통일에 대한 그런 자기 입장도 알아볼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통일이 되면은 어떤 사람들을 쓸까라는 생각도 저희 대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남한도 알고 북한도 알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북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앞으로 국제사회에 나가 북한 인권 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예, 이제 3일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선발된 친구들은 매달 이제 2회씩 이제 리더십 그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트레이닝 받고 이제 이들은 이제 국제사회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들이 시각으로 한반도의 문제도 바라보는 그런 일들도 할 것이고 또 이제 난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자원봉사도 하고 해서 이제 균형감을 갖고 앞으로 정말 실전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들로 이제 선발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이제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아직도 이곳저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요. 한국에는 벌써 봄꽃 소식이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노란 유채꽃, 매화꽃 활짝 피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오늘 서울의 날씨 정도라면 서울에서도 곧 이 노랗고 분홍의 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와 그제 서울에서는 눈발이 날리면서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겨울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겨울 햇살이 아주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 부산이 7.2도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평년 비슷한 기온을 보인다고 해서 남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화사한 꽃바람 소식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민간 기상업계가 오늘 봄꽃 개화 시기를 발표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꽃은 아무래도 개나리, 진달래 이런 것들일 텐데요. 언제쯤이면 노란 개나리가 핀다고 합니까?
3월 14일쯤에 제주도에 노란 개나리 그리고 분홍의 진달래 꽃이 피기 시작할 거랍니다. 기온 분포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통영, 여수를 거쳐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한 3월 27일, 28일 정도가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평년보다는 한 하루 이틀 정도 이번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예상입니다.
올겨울에는 이상 한파로 추위를 더 많이 느꼈던 것 같은데 벌써 개나리 진달래 소식을 들으니까 봄이 온 것 같은 기분이네요.
맞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이 유엔 인권기구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놨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단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군이나 관원에 의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확인할 것은 없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심의 이전에도 같은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서 논란을 빚은 데 이어서 심의 현장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해서 이 한국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은 한일 위안부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언행이라면서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도록 하겠다는 한일 합의에서의 입장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오늘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를 이뤄내면서 국제사회의 환영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진행 상황은 그렇게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는 소식에 양국 간에 얽혀있던 그런 역사적 문제의 매듭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징하는 소녀상 이전 문제가 양국 합의 선결 조건처럼 떠오르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졸속적인 합의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크게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어제 유엔기구에서 밝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제 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 진전성을 의심케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합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종류의 약속 이행도 없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골자는 일본 정부가 책임을 표명하고 총리 명의 사죄와 반성을 한 것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단을 건립하고 일본이 이 재단에 10억 엔을 출연한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외교부가 개별 접촉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인 배상이 아니라면서 피해자들은 계속 이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세우는 재단을 거부하고 민간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겠다 이런 움직임도 일고 있고요. 일본이 재단에 출연할 그 10억 엔을 피해자 추모 사업이 아니라 피해자 개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이 외교부 발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만 매주 수요일 정오 일본 대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한일 합의 이후 뜨거운 사안으로 주목받았던 위안부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일반인들의 시위 동참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이 지난해 말 한일 양국이 이룬 위안부 피해자 합의의 중요 표현 중에 하나인 불가역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 표현은 한일 양국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본도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빨리 깨끗이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한국은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는 안전지대라고 합니다만 한국의 방역당국은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관련 설명회가 열렸고 이 국민행동수칙이라는 것이 발표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온 나라가 비상상황이었던 그 뼈아픈 교훈이 지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안에서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가능성 희박하다 이런 보건당국자의 말도 있었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 유입되거나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방제, 방역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과연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유입을 막을 것인지 국민들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브리핑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전혀 전염이 안 됩니다. 현재까지 과학적인 근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들 특히 피 그다음에 이제 그 성접촉 이런 걸 통해서는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귀국 후 한 달간은 헌혈하지 말고 남성의 경우에는 피임기구를 쓰고 가임 여성은 만일 외국에 갔다 왔다면은 한 달간 임신을 연기를 할 것입니다.
네, 한국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 들어봤는데요. 일상적인 접촉에 의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에 다녀오면 일정 기간 헌혈이나 임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안내군요.
그렇습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지금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도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들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서 국민들을 좀 안심시켜달라 이런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 한국 안에서의 지카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오가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도 했습니다. 아직 세계가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체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객차 안에서도 지카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그 3열에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아래 형태로 남아있을 수 있는 모기를 없애기 위한 방역 작업이 지금 곳곳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지난 13일 타계한 앤터닌 스칼리아 미 연방 대법관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